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스스로 변할 수 없는데 흑암 가운데 몇 년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임하면서 땅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이 땅에 접촉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할 때마다 땅이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절망뿐이고 소망이 없는 땅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복음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꽃을 피우고 피어나겠구나. 소망을 창조해 주시면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면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 이전에 가질 수 없는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 트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영태 형제님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마는 늘 형제님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구기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름이 구기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메뚜기가 담긴 비닐봉지 호주머니 넣어놓고 얼마나 이렇게 오래 갔는지 모르지만 비닐 그 속에 담긴 메뚜기가 저 속에 뭐지? 잘 봐야 아 메뚜기구나. 그게 보일 정도로 막 비닐을 싸가지고 얼마나 호주머니 넣어놓고 다니셨는지. 목사님이 설교 중에 메뚜기를 어렸을 때 먹었다는 이야기, 드셨다는 이야기 딱 듣고는 내가 목사님 메뚜기 잡아왔습니다. 메뚜기 맛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내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 메뚜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메뚜기 잡아왔습니다 하고는 비닐봉지를 팍 집어던지고 그냥 도망가시듯이 가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캠프 기간인데 8시 반에 요즘 온라인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줌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내 동생 같은 사람인데 아 이렇게 가니까 안타깝다 하시면서 첫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들 성욱이가 있는데 잘 컸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죠.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성욱이가 우리 아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이 목사님이 이끌어주셔서 붙잡아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박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화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매님 전화번호가 없어서 못했다면서 그러냐고 제가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왔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하더라. 구원받기 전에 오랫동안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고 또 출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우리 고 복윤 자매님하고 조금 전에 간증하셨지만 아주 좋은 형제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겠느냐고 아, 결혼해야지요. 형제가 누군데요? 누가 하니까 하면서 난 절대 안 한다고 거절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귀한 형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또 조금 전에 자매님 간증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다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찾아오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가정이든 다 걱정거리가 있고 어느 가정이든 가보면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흑암이 언제 끝이 난 줄 알아요? 빛이 와야 흑암이 끝나고 땅이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 한 맺힌 게 다 풀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소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사냥꾼이 아들하고 같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저만큼 커다란 사슴이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사슴을 이제 몰이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쪽으로 아버지는 화살을 딱 해가지고 사슴에게 다가가는데 이 사슴이 풀에 가려가지고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정확하게 물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잡았다 싶어가지고 화살을 딱 당겼는데 가서 보니까 아들이 그 화살에 맞아 있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아들 없고 해질녘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조용히 가서 흑간의 아들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가서 여보 오늘은 큰 소식 필요하고 동네에 집에 찾아가서 커다란 솥을 빌리되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집에 솥을 빌려오시오. 한참을 지났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저 집은 편안한 것 같았는데 저 집에 가면 소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는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여보, 우리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가난을 면하나?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요. 세상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난 것 같아요. 남편이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집집마다 어느 집을 가도 문제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집도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 시체를 보여준 거. 처음에 아들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집집마다 다녀보고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집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없어야 건강한 게 아니래요. 병이 없어야 건강하다면 무균실에 가야 그러면 병균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어떤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강하다는 것도 그렇죠. 어떤 절망적인 형편, 어떤 암담한 문제를 만나도 그걸 의연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은 믿음으로라야 가능하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트루스토리 우리 교회 저번에는 겨울에는 최수연 자매 다큐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로 할까? 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김봉령 집사님 사연을 다큐로 찍었는데 다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그죠? 하여튼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야, 저 제목 도대체 누가 정했나? 그러면서 그날의 선택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 영상에 담기지 않은 스토리를 한번 따로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님이 글을 쓰시는데 다 빼고 이제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박옥수 씨 보시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구원 안 받아가지고 강팍한 마음일 테니까. 결전의 날이 돌아왔어.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 받고 너무 기쁘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누군가가 화답을 하면서 아 그래요? 나도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아,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두들겨 보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권사님께도 물어보니까 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 30년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라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 그야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천국을 가고 싶지만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지, 맞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가 급기야는 전도사님에게 묻고 목사님께까지 묻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아, 그래요? 어떻게 자매님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 길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박 목사님 미국 다녀오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어떤 상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의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마치고 났는데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매님이 그 목사님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화를 내면서 나를 뭘로 알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난리가 났다. 그때 저한테 와서 그래 질문했으면 저하고 교제가 참 은혜롭고 좋았을 건데 저한테는 안 오고 왜 거기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감정을 막 추스르지를 못하고, 이건 목사님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막 크리스탈 뭐 집어서 탁 던져 깨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그냥 흐르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화답이 되잖아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듣다 보면,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교제를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은혜를 입을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마음이 흐르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쨌든 사매님이 구원받고 감사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묻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게. 우리 김홍년 집사님이 마음에 막 크게 안 받아져가도 두 분이 많이 다투고 하셨다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자매님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계기로 형제님은 이단에 빠지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다 망한다더라, 그 생각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다 폭발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 폭발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여름 캠프 마지막 날이라고 그룹 교제를 들어갔는데, 저희 조에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이제 오늘 간증한 자매님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런데 우리 김옥희 자매님이 그 영상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독사의 굴에, 독사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안 간다. 근데 왜 독사굴에 들어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번개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교회는 안 간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 번개 안 맞아서 다행인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 받아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김옥희 자매님 바꾸신 거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봉영 집사님 마음에 절대로 스스로 그 마음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지. 한 달 동안 막 아내를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김봉년 집사님 속에 있는 힘을 쫙쫙 빼시고 찐을 쫙쫙 빼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낮추시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전의 날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찾아오신 거지.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적어도 한번 만나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죠? 아니, 적어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적어도 설교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분이 자백이냐 예수님의 피냐.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자백으로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는 거냐. 그 책을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아서 읽고 나더니 아니 왜 한국 교회는 이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을 읽었다. 어떤 목사님이 책상 위에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얹어놨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책상 위에 이 책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책을 받아들고 와서 두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돌려주려고 찾아왔는데 돌려줄 필요 없다고 가지시라고 맞다고 자백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왜 자백으로 흘러가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저 강팍한 마음을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다. 김영태 형제님 마음을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황소처럼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자처럼 거친 사람이라도 주님이 바꾸시면 능히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읽고 성경을 모친이 잘 아시는 분인데 산 좋은 곳이 있는데 바람도 쐬시고 거기 가서 쉬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니까 좋다고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수양관 올라가는 산 기슭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상하다 너희들 지금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하고 도착한 곳이 수양관이었어요. 이것들이 날 거짓말하고 데려왔네. 나 갈련다. 식사도 안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박우수 목사님 한번 뵙겠습니까? 그래 보자. 내가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 앉자마자 모친님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지. 죄가 왜 없어? 성경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님 여기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왜 없어? 왜 없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죄가 없지? 죄 있어? 아니 모친님 그러지 말고 이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있어요 이래도요. 아, 죄 있다니까 자꾸 그래.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죄가 없지. 난 죄가 있어. 아니 모친님 성경을 믿으시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래도 죄가 있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시. 그러면 내 죄가 없네. 그렇죠. 죄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셔요? 말씀을 믿으셔야죠. 모친이 구원을 받으셨어. 집에 돌아와서 전도하셨다. 손주들 만나면 얘들아 앉아봐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사했다. 우리 김봉영 집사님이 그래도 한 번은 만나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였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 찬송가가 들린, 처음 듣는 찬송가.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쭉 이야기를 하시는, 그냥 마음이 말씀에 끌리더라는 거지. 우리 이상준 목사님 이야기하시네. 이미 김봉준 집사님 오신 거 다 알고, 아이고 저분이 무슨 일을 또 만들려는 긴장을 바짝 하고 말씀은 안 듣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던지,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두벅두벅 걸어오시면서 다가와서 악수를 하면서 김선생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을 마음으로 받아주시는데, 그러면서 앉아서 다시 로마서를 쭉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 아내가 이 말씀을 믿었구나. 내 아내가 그렇게 구원받아 기뻐하던데 바로 이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저는요, 다른 것도 다 은혜롭고 감사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요 대전에서요 대구까지 하여튼 자주 제 아내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대전 내에서 옥천에서 어째 어째 쭉, 어떻게 그 역을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개 세 개도 못 외우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혹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분도 바꾸셨는데 왜 저분은 안 된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생각하죠. 저 사람 말고 요 인간은 안 돼 하고 그 마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인간이든 요 인간이든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오죠.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이거늘.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알지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네가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이 부자 간호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부자 간호원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마음에 흐르는 대화가 아니고, 부자 간호원은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왜 못하지요? 다른 건 다 지킬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따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주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묻는,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백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자백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이 깨끗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내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 안에서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 뭔가 잘하면 되는 것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 속에 머물러 살던 세계에서 어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도 작고 세상에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세리장이도 되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 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소망 없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들어가시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장 추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형편없는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삭개오를 만나려고 가신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죠. 어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더 내려다보시는 주님은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는데 뽕나무 위에 앉은 위치에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이 성경에 그래 돼 있죠.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매 장마다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세리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 여러분 마음을 높이고 산다면 높은 마음에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높아진 그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비한 마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높아져 있는 우리 마음에 나를 높이고 세우고 있는 내 마음에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속히 내려와.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야 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내 마음에 머물기를 원하셔. 주님은 내 마음에 일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거기서 내려와야 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높이고 세우고 신뢰하고 살 때가 많은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인데 주님이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는 주님과 교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다 비우고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렸지만 문둥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자기를 높이고 세우고 있는 동안 여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을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나만의 마음을 끌어갈 수 없잖아요. 군대 장관이 돼 있으니까. 주님은 다 같이 천하고 다 같이 못나고 다 같이 형편없는 인간도 만나주시려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십시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키도 작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세리장이 되면 같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탄을 받으면서 욕으로도 먹어도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이것도 무익한 거고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고통 속에 험한 속에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를 다 비우고 예 주님 내려오면 돼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 내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 주님 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는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네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네요.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네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눈보라에게 씻으셨네요. 아멘 믿습니다. 그럼 제 죄도 눈보라에게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가 속히 내려와서 주님의 영접하고 주님을 그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동안 삭개오의 마음속에 전에는 돈의 마음이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그의 마음에 그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 있는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을 한 게 있다면 네 배는 갚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자 간원의 마음하고 삭개오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세계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 그 얘기 하신 적 없거든요. 삭개오에게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주님과 누구든지 연결되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이제 주인 재물에서 떠났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욕망에서 떠났습니다. 육신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육신에 떠나서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늘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영접하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고, 전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복음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들이 그 마음에 피어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교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율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교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각오로 결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이 일어나야 하죠. 사교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욕망에 가 있으면서 내 마음이 일어나야 하죠. 그건 가짜죠. 부자 간원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못하잖아요. 그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나를 깨우쳐주고 싶은 것.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나에게 기대를 두지 말고 무엇이든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교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사교의 마음은 이제 주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면, 내 마음에 주님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죠.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면 온전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새것 맞아요? 아, 늙어서 헌 거예요? 아니, 주님이 새 것이라면 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날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인데요. 이런 나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육신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신 바라보고 내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미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의 소리를 이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닌데, 믿음 주셨는데. 아멘. 아,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아멘. 난 이렇게 연약한데요, 실수투성인데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요. 아니 성경에 온전하게 해놨잖아요. 주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죠.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뭐가 불행할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등대 향단 떡상 있는데 밑을 내려다보면 모래바닥이라고. 바닥을 황금으로 안 깔아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닥을 황금으로 깔아놓은 그거 바라보고 살 건데 바닥 쳐다보면 실망할 조건밖에 없고 나 자신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서 눈을 떼라. 이제 시선을 옮겨라. 초점을 옮겨라. 이제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기대해라. 주님만 믿어라. 주님만 믿고 한번 살아봐라. 망하나 안 망하나. 아멘. 주님만 믿고 한번 가봐라. 되나 안 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시는,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믿고 따라봐라. 그렇게 형편을 바꿔주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병이 나은 거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한 거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를 바꿔놨다. 이미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만 믿는 것이고, 나를 기대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기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둘 조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패를 주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다 끌어버리시고 주님만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꿈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전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을, 나같이 천한 인간이, 나같이 못난 인간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